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변화산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이 사역의 주 무대였던 최소한 마가복음에서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를 이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세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고 사역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려고 하시지 않고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즐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호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거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에게 투자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제자에게 더 초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무리와 제자가 늘 자주 좀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기를 원하고 주목을 받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특별히 그 제자들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사역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기르기 원하시고 즉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또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뭐 비유, 예수님의 뭐 산상순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어떤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속의 어떤 제사, 대속의 제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죄인들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희생으로 죄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또 혹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죄인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닌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왕이신데 왕은 어떤 왕이냐? 위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죠. 세상의 왕은 위세를 부리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다.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희생으로 자기 죽음으로 섬기는 왕이다. 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근데 어떤 왕이냐? 자기 희생, 자기 죽음으로 섬기시는 왕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삼기서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임금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구주시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죽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오라고 주님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뭐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아니면 누가 뭐 더 훌륭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말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외에 관심이 없고 누가 첫째가 되느냐? 혹은 누가 예수님 측근이냐, 뭐 이런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누가 서로 높임을 받고 누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높임을,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자기 희생이 아니고 자기가 대접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계속 예수님은 길에 서 계시고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리를 딱 만들고 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열두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 곁에 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가 정말 큰 인물, 위대한 인물, 네가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마지막에 서야 되고 또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지만 2000년 전은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2000년 전에는요 대접받는 신분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는 날 때부터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신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끝에 물도 묻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랑 달라요. 요즘은 뭐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뭐 누구든 뭐 무슨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 거,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니었다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날 때부터 귀족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대접을 받는 거고, 날 때부터 이를테면 노예다, 신분이 낮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2000년 전 우리는 끝에 서고 섬긴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어요. 이를테면 높은 신분, 세상이 뒤집어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뭐 귀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면 자기는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방법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냐, 당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더 꼬치꼬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 그러니까 네가 정말 1등이 되고 큰 인물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대접을 받고 성김을 받고 싶으면 너는 그 대접받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네가 끝자리에 서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또 설명하세요.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이것도 200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 귀해요. 요즘은 어린아이가 귀하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거 이거 조금 이게 뭐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는 어디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어른이 대접을 받는 거죠. 아이는 고대 사회의 아이는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무슨 부잣집 아이 같으면 대접을 받았겠지만 어릴 때는 다 지들끼리 자라는 거예요. 뭐 누나가 형이 동생들 챙기고 돌보고 뭐 자기들끼리 안 노는 거죠. 이를테면 무슨 일을 하는데 엄마가 부모님이 뭐 애들 어떻게 다 뭐 건사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일하러 가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을 대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좀 강력한 예수님의 적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고 늘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에 많아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고 나를 잘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예측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선언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 하신 거예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대접을 못 받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좀 더 귀하게 그런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누구로부터든지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종이 뭡니까? 종은 대접을 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종은 누구든지 다 대접하는 신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신분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2000년 전의 종이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상당히 낭만적. 근데 이젠 타고난 종, 이거는요, 정말 평생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런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노래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말다툼하고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자기 위세 자랑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힘겨루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색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뭔가 위세를 부리는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낼 줄 아는 그런 일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잘 반응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